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교회에서는 중요한 임직 후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들을 감당할 귀한 임직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임직자로 세우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에게도 축복이 되어지고 가정과 가문 후대 앞에 또 시대 앞에도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모두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우연히 세우는 법이 없으시죠. 분명히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오늘도 운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교회와 주의 종들, 성도들을 손에 붙잡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다. 축복이죠. 그 자체가 축복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보좌의 축복 속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진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데서 모델을 찾지 말고 분명히 중요한 모델을 완벽한 모델을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앞서간 우리 선진들을 바라보고 또 앞세우신 먼저 앞장선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바라보면서 좀 기감이 되어지는 모든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많으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분같이 저런 장로님 되어야 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 삼아 모델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70인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12명의 사도가 나오고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나오는데 특징이 뭐냐? 사도와 같이 훈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도와 같이 파송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고 70인 사도 평신도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신도 제자들, 사도와 함께 부름받았지만은 이름 없는 평신도 제자들, 그들이 바로 70인 제자들이었다는 사실. 어떤 면에 사도들은 이름이 드러나 있지만 이들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핍박받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가 되었다, 임직자가 되었다, 인정받고 뭔가 칭찬받고 편안하게 그걸 기대한다면은 그 속에서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앞세워서 일꾼 세워놓고 그 부분에 인정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갈등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오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 70인 제자들이 초대교회 120명의 어떤 초대교회 120명의 문도를 이루는 마가다락방에 이루는 그런 주역이 되었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12절에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 그들 가운데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모임에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다섯 가지 증인이 된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기에 증인이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와 더불어 지속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게 증인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70인 평신도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의 증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70인 평신도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전 지역과 지역 속에 깔려 나가면서 지역을 책임지는 지교회를 책임지는 귀중한 제자들이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되고 거기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세계 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 핍박 통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주역으로 70인 평신도 제자들이 세워져 있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를 복음하는 로마서 16장의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의 주역이 되었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0인 평신도 제자들, 70인 사도라 하죠. 그 제자들의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2명의 사도도 12명의 사도지만은 12명의 사도의 사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70인 제자들 세워가지고 귀중한 지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바 되어졌던 사람들이 바로 70인 평신도 제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축복의 언약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평신도의 귀중한 축복의 역사들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뭔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속에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또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에 나오는 모델을 붙잡고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특별히 일곱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는 부분들이 나오죠. 일곱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6장 일곱 집사를 처음으로 세우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말씀 운동 한 방향으로 가는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오늘 본문에 보면 세우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빨리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본질인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뭐랍니까? 결국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해서 귀중한 일꾼들을 세우자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일꾼을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운동, 이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이 일에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교회 행정에 대한 부분들은 몇몇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 말씀 운동을 위해서 많은 중직자들을 귀한 교회 속에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장을 제대로 아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교회 행정도 제대로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교회 행정들 행정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교회 행정도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현장을 아는 제자들을 세워나갔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워진 일곱 집사 가운데서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요. 이때 6장에 세워진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에 평신도 집사인 이 빌립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져오는 이런 역사를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현장을 위한 행정이다. 그래서 교회 안의 행정들을 빨리 해놓고 이들은 어디로 빠졌느냐? 현장 중심으로 나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 현장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중직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들로, 그래서 강당 목회자는 목사라면은 현장의 목회자는 뭐냐? 바로 중직자들입니다. 이 일에 심부름할 귀중한 일꾼들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꾼의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세상 지식과 세상의 경험들로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일꾼의 기준은 뭐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죠. 교회 일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지혜냐?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지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혜.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불신자 앞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기준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이 세워졌는데 그 일곱 명의 인물들이 쭉 설명하고 있고, 그로만 일어난 일들이 뭐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꾼 세워놨더니만 그를 통해서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이 일을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러면 많은 종교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케 되어지느냐.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 귀한 중재를 통해서 세워나가므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실,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지역 속에 그로 말미암아 허단 제사장 그로 말미암아 지역에 많은 숨겨진 제자들이 일어나고 종교인조차도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귀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제자들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놓고 여러분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후보자들 많이 올라오죠. 그들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이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전화를 각 교구에서 돌리고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모자란데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많은 것들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는 많은 일을 한다 그런 부분들도 준비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중직자냐?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 중에 가장 준비가 있다면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갱신시켜 나가는 준비입니다. 미안합니다만은 부끄러운 이야기죠. 제일 갱신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또한 더불어 안수받고 나면은 중직자들도 변화되질 않아요. 장로 받기 전까지, 안수 받기 전까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임직 받기 전까지 뭔가 배우고 훈련 받으러 가는데 세월을 지고 나면은 이상하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준비 중에 준비가 뭐냐? 갱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갱신되어져야 된다. 그 갱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훈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한 준비. 우리가 씩씩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게 훈련이 아니라 정말로 새 생명의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 그런 훈련들.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바르게 신분할 것인가, 그 부분을 통해서 갱신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나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날마다 갱신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왜냐? 훈련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갱신되어지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모자란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게 되고, 오히려 연약하고 모자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게 되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모든 부분들 훈련 속에서 실제적인 개개인에게 주신 절대적인 미션들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적인 절대적인 미션을 가진 자들을 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가장 준비가 있다면 뭐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준비되는 중직자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중직자들. 그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가 바로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련된 만큼 우리 후대들도 렘넌트들도 따라오게 중직자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훈련 가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방향이 틀리는데 열심을 내면은 내는 만큼 손해입니다. 훈련 가면 뭔가 씩씩거리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사실. 방향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방향을 맞추는 훈련. 어떤 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진행되는 모든 훈련들은 여러분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 걸 알고 그게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는 훈련이고 우리 갱신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을 도와서 로마를 복음했던 로마서 16장 일꾼들, 70인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방향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어지고 동력자가 되어지고 목을 내걸고 사역하는 자들이 되어지고 식주인이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았어. 이 안시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전도 목회를 실현시키는 귀중한 일꾼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땅에 떨어진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세우셔서 3시대의 대로를 열어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 후대, 교회를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중직자들 세우는 이유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가 중직자를 세우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어지고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또 가정과 우리 모든 후대들 앞에도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증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데 함께 이 축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